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무입니다.
오늘은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의 저자 김세라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부에서는 상처 주는 세상에서 상처 받지 않는 방법 있나요? 궁금하시죠?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상처 치유를 위한 심리 처방전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세라 작가에게 개인적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뭐 다양한 책도 나오고 다양한 영화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장 즐기는 취미가 영화 감상, 뭐 독서, 굉장히 흔한 이런 어떤 게 진짜 네. 취미신 건가요?
예, 흔한 그 두 가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뭐 심적으로
또 미드 또 광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거의 뭐 모든 미드를 보고 있어요. 영화는 네. 영화는 근데 네. 그 공포 영화, 네. 무협 이거 두 개는 안 보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개인적인 질문은 미드의 자막을 보고 보세요? 안 보고 보세요?
자막 없으면 못 보죠.
그렇죠. 더욱더 분발할 EBS와 함께 더욱더 분발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취미 활동이 상처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럼요.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잖아요. 아, 최고예요.
네네. 저는 이렇게 사람이 기가 막힌다는 얘기 하잖아요. 딱 기가 막힌다. 그럴 때 요가 하면은 복식호흡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그 운동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작가님.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나 봐요. 네. 그냥 뭘 봐야.
정민 씨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좀 많이 돌아다니거나 그게 아니면 완전 시간이 없거나 이러면 집에서 자거나 쉬어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저는 청소 막 하고요. 네. 필요 없었던 거 좀 다 정리해서 버리고.
좋다.
그리고 샤워하고 건전하네. 자요.
네. 건전하네요.
아니, 뭐 그전에는 뭐 완전 고주망태 때 소리 지르고 막 남의 집에다가 뭐 쓰레기 버리고 막. 지금은 조금씩 그 밖으로 내뿜는 이런 열들을 좀 차분히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구영희 선생님 집 찾아가면서 한번 얘기 좀 스트레스 네. 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네. 김세라 작가님 그 상처 치료법 중에서 여행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치료법에 쓴 여행 소박한 여행 그게 예.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전 돌아다니는 거 좀 안 좋아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체 티 입고 단체 여행 가는 거. 진짜 싫어요.
꽈티 입고 돌아다니는 거. 네.
그러면 여행 혼자.
뭐 남편이랑 많이 가는데 네. 그렇게 그 간단하게 가는 여행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행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거 두 개.
아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거. 것이든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네. 걸 선택해서 상처 치유 또 마음의 안정
자기의 방법
것 같아요. 자기의 방법을 찾는 네. 거.
그럼 이제 취미 활동이 상처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런 네. 게 담겨 있는 내용의 영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2016년 13년 뭐 그때 나왔던 영화 중에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있어요. 굉장히
저 이 영화 되게 좋아해요. 제니퍼 로렌스 나왔던 영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론조사상 받았죠. 예. 전 이 영화 한 3번 같이 봤어요. 너무 좋아서. 그 영화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팻이라는 남자하고 티파니라는 여자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둘 다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졌죠. 팻은 교사였는데 아내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상대편 남자를 뭐 아주 그냥 묵사발이 되게 패죠. 그래서 폭행을 한 거예요. 네. 그 후에 이제 8개월 동안, 물론 이혼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쫓겨나죠. 그래서 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네.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자, 티파니는 어떤 여자냐면 뭐 회사원인데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러면 그냥 슬프기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 죽기 얼마 전에 그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어서 이혼 뭐 이런 얘기가 오가던 중에 죽으니까 네. 이 티파니는 죄책감을 갖죠. 해결하지 못하고 남편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상처가 상당히 큰 사람들인 그쵸? 거예요. 예.
티파니는 결국 뭐 그 외로움, 죄책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회사 모든 사람들과 사귀죠. 그래서 동네라든가 뭐 모든 사람들이 뭐 해픈 여자다. 예. 뭐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죠. 두 사람은 같은 동네 살았어요, 또 우연히. 근데 어느 날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죠. 두 사람이 왜 가까워졌나 하면 저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봤기 때문이라 그래요. 티파니가 춤추는 취미가 있었는데 폐색에 춤을 같이 추자고 제안을 해요. 네. 댄스 대회에 나가자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실력이 댄스 대회에 나갈 정도는 물론 이제 특히 이 펫은 뭐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영화는 저게 될까 이런데 둘이 결국은 춤을 추죠. 뭐 어떤 성과에 집착하는 영화는 아니고 둘이 춤을 추는 과정이 보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하고 맞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분노와 좌절감 또 외로움 죄책감 벗어나죠. 춤을 통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돼요. 그때부터 결국 자기 인생을 살게 되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상처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것. 이 사람들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는 춤으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뭐 춤이나 영화나 여행이나 운동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작가님 책 중에서 이 말이 정말 제일 좋았어요. 자신의 성장이 가장 큰 복수다.
네. 네. 그 말 저도 굉장히 좋아요.
네네.
이거는 그 상처로 피폐해지지 않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성장은 결국은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네.
뭐 헬스 다니고 이거 웨이트 트레이닝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드릴 인물은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은 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5위 안에 꼽히죠. 이제 6위가 될까요? 오바마 됐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지만 예전에는 구소련이었죠. 연방국. 소련에 대응한 예가 있는데 1981년도가 이제 소련이 막 아프가니스탄 침공하면서 이제 막 그 신냉전이 시작되던 때였어요. 그때 레이건은 이럴 때문에 되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소련을 달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이건은 그러지 않았어요. 달래는 대신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켰죠. 소련이 이에 맞서서 군사력을 키우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경제가 뒷받침 못해줬죠. 그러니까 그 고르바초프가 당시 서기장이 군사력 증강을 멈추고 핵 개발 실험을 중지했죠. 그래서 군축 협상을 이루면서 미국과 협상도 하고 그래서 결국 89년도에 냉선이 종식이 돼요. 그리고 그때 그 해에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다 또 붕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이름 무슨 스키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 다 그때 그 새로 생겨난 나라들이래요. 독립하면서. 또 독일도 통일하고 뭐 소련 연방도 해체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얘가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많이 써먹고 있어요. 힘을 기르는 거는 최고의 성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우리가 뭐 힘을 기른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요? 정말.
이건데 최고의 방법은 저는 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내가 힘을 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전생애나 전 인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네.
이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우리도 근데 결국은 우리도 남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실수라든가 나의 과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저는 자유로워지면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뭘 레이건 대통령의 예를 들어주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막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말씀해 주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의 성장이 가장 큰 복수다. 내가 강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면서 상처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유기견 봉사를 하면서 상처를 극복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봉사할 때 이럴 때 중요한 점은 그 우월감 없애야 되는 거.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봉사하면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아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우월감 없애고 그 배품이라는 생각 말고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네, 나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또 하나 덧붙일 것은 내 상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별게 아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건 좀 사실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나보다 좀 힘든 사람들 보는 거예요.
네네.
그거 도움 많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보다 심한 상처 뭐 비참한 사람 시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 비참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를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교훈이 되는 영화를 꼭 보라는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해서 내 삶이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제가 영화 3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네, 소피의 선택 제 책에도 쓴 거예요.
아, 네네.
사울의 아들, 뭐 케빈에 대하여. 네. 이 세 가지는 나 이렇게 히트한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근데 영화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 출구가 없는 삶, 죽음이 차라리 날 것 같은 삶, 아. 그런 삶을 보면 내 삶이 괜찮게 생각됐어요. 네. 그리고 답은 우리가 내려야죠.
그러겠네요.
회복이 되는.
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장자에 소개된 일화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장자가 그 돈이 없어서 위나라 김하우에게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갔어요. 네. 그런데 김하우가 장자는 그 자리에서 금방 빌려줄 줄 알았죠. 그런데 김하우가 빌려주긴 하는데 세금 들어오면 빌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부탁을 들어줄 때 요구에 맞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장자가 김하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다가 길을 오는데 수레바퀴로 이게 수레바퀴 자국이 파여서 물웅덩이가 생긴 곳이 있더라. 거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 빠져 있는데 그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물 한 대빵만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갈증나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남쪽 오나라 왕을 만나러 가는데 갔다 오는 길에 서강의 물줄기를 끌어다 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뭐 그 물줄기 오기 전에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줄 때는 요구에 맞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고 선의를 나누면 그 대가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지요. 그리고 또 선행에 대한 기억은 상대방에게 남고 우리가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착하게 살면 다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착하게 살면.
믿고 싶어요.
예.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 보험을 들어보자라고 권유를 하시는데요. 살다 보면 일반 의료보험도 이제 보험 유지하기가 힘들어하고 깨고 그러거든요.
네.
사람 보험 뒤통수 맞고 이런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사람 보험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보험은 다달이 얼마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내지 못하니까 유지가 어려운데 예. 사람 보험은 일단 돈이 안 들죠.
아하.
그리고 내가 들어오는 보험 들어오는 사람들과 수시로 즐겁죠. 그래서 사람 보험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뭐 연금보험, 생명보험 이런 거 잔뜩 들지만 정작 사람 보험은 안 들어요. 이 보험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만 사실은 돈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돈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인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함께 살아갈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뭐 그냥 일반 보험보다도 더 효용성이 높은 것이 사람 보험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상처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리고 치유를 하는 것도 모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찍이 영국의 시인 존 더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시에 담았습니다. 남정미 씨가 낭송해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존 던 그 누구도 스스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일부분, 전체의 부분이다. 만일 흙 한 덩이가 바다에 씻겨 나가면 유럽 대륙이 그만큼 작아질 것이고 바다의 값도 그럴 것이고 당신의 친구나 당신 자신의 영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누구의 죽음도 나를 줄어들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누군가를 보내 알려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고.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린다.
네, 존 던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였습니다.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끝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고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린다 이렇게 끝을 맺네요.
이 소설, 이 시는 헤밍웨이 소설 제목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네.
부분의 손실은 전체의 손실이라는 것이 여기 핵심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은 나의 부분이 잘려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각 개인이 모두에게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마저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 영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관계가 상당히 엮여져 있다는 거죠.
험난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마음 건강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2부 퀴즈 드리고 나서 상처 치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정미 씨.
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의 조건 중 그 첫 번째로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인 김세라 작가 역시 보다 행복해지려면 이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는 이 보험은 무엇일까요? 김세라 작가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1번 자동차 보험, 2번 사람 보험.
긴 인생에서 함께 살아갈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 무엇일까요? 1번 자동차 보험, 2번 사람 보험.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세요.
네, 추첨을 통해서 김세라 작가의 저서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 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요비가 부르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어떤가요? 화요비의 노래 어떤가요? 함께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상처 상담가 김세라 작가와 함께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함께 읽고 있어요. 2부 퀴즈 한 번 더 드립니다.
연금보험, 의료보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 보험도 지금 바로 들어야 하는데요.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건강한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는 아직 세상에 출시되지 않는 이 보험은 무엇일까요? 1번 자동차 보험, 2번 사람 보험.
네,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네, 소감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요. 보아스 출판사에서 펴낸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또는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속뜻 국어 사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처를 치유하는 말 한마디의 마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사실 말 한마디에 막 맘 상할 수도 있고요.
맞아.
그다음에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말하기에 처세술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저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네. 솔직하게 말하기. 두 번째는 옳은 말 반복하지 않기. 세 번째는 공허한 말 남용하지 않기.
아, 옳은 말 반복하지 않기는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제일 할 포인트 아니에요?
예, 그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듣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옳은 거를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만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린 이미 자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절만 해라 이런 거. 네. 춘삼월의 꽃노래도 진짜 한두 번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턱대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했다가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얘가 또 상처받지 않게 하는 그런 말하는 방법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지적에 앞서서 네. 칭찬 먼저 해주는 거. 그게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해요. 왜 누가 삐져 있을 때, 너 왜 그러니? 말해봐라.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나, 맞아요. 너 앉아있는 뒤태가 참 예쁘다. 그러면 살짝 반응을 해요. 칭찬을 먼저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우리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실수로 용서받지 못했던 기억 많이 있죠. 그때 참 쓸쓸하고 외롭죠. 그래서
속상해요.
더욱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정작 우리는 주변 사람들 지난 업적엔 사실 인색하죠. 우리 업적도 우리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가진 좋은 거, 뭐 훌륭한 거, 그가 예전에 했던 거, 그 온유했던 마음 이런 것들 먼저 얘기해주면 실수를 절대 지적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당근을 먼저 살짝 주고 나서 굉장히 잽싸게 채찍을 살짝 맞은지도 모르게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작가님 김세라 작가님이시잖아요. 이름도 예쁘신데 얼굴도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칭찬 먼저 하기. 여기 이제 전 별표를 네. 쳤는데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읽은 책에 만약에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지적하지 마라.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님께서는 칭찬을 먼저 하고 만약에 정말 지적을 해야 되겠으면 그다음에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해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적을 안 하는 건 중요한데 네네.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 예, 예.
그럴 그리고 경우에. 생각하면 우리 입장을 바꿔놓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내가 먼저 바꾸고 싶은 게 칭찬이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걸 먼저 하면 괜찮죠. 입장을 네네. 항상 바꾸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막 정말 힘든데 힘내세요. 뭐 화이팅 이러면은 정말 화가 난다.
약 올리는.
약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났지 화났지. 에이 화난 것 같은데 에이 화났구만.
그러니까 위로할 때 말이에요. 위로할 때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무 때나 그렇게 위로의 말 뭐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걸 서투른 위로라 그래요.
네.
서투른 위로의 원인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네네.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이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침묵이 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네. 말 없는 행동이 말이 없는데 행동하는 거 그것도 저는 침묵으로 봐요.
아.
이런 거 좋잖아요. 커피 한 잔 갖다 준다거나 그냥 말 없이
어머 좋다. 그거
멋있게.
좋아요.
그다음에 그 겨울에는 왜 그 따뜻하게 데운 수건 네. 이런 거 너무 슬픈데 그거 누가 나 갖다 줘봐요.
아.
너무 좋죠. 그다음 이건 좀 약간 유치하지만 약간 떨어져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잘
있는데요.
있지만 위로 되죠.
아, 예. 네. 아니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가 노래를 못하면 안 되지만 자신이 있는 사람은 살짝 더 노래 불러주는 거.
네.
그리고 살짝 음악 조그맣게 저쪽에서 틀어주는 거. 이런 것들. 그게 전 침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섣부른 위로보다는 침묵이 침묵. 낫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침묵은
것도.
침묵은 말 없는 행동이다.
저는 이거보다 약간 좀 엮인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 학교에서 네. 저 학창시절에 네. 학생들이 친구들이 이제 막 야 정우야 생일 축하해. 와 너무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이제 방송반 아이들한테 노래 신청해서 우리 반에 너무 사랑스러운 남정미의 생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좋네요.
얘들아 사랑해.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이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해갖고 굉장히 열이 한번 받았던 적이
좋은 노래긴 한데 제목이?
상황이랑 맞게 다 잘 적당하게 보고 이렇게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SNS상에서 악성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각해요.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심각해요.
금수저인 누군가의 갑질. 뭐 어디 뭐 비행기 안에서 뭐 엎었다, 뭐 라면을 뭐 했다, 뭐 이런 거 보면 같이 분노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익명의 다수가 소수를 또는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한 행동들 아닙니까?
예, 약자를 공격하는 강자가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나빠요.
사람이죠.
맞아요.
그런데 강자를 뭐 강자는 아니지만 다수일 때 소수는 약자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 더 약자가 돼요. 영화 룸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거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기도
봤어요.
예, 여기도 그 네. 여기 예, 여기 약자를 그 룸에 나오는 조이가 네. 아주 전형적인 약자죠.
네.
이게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남자에게 납치를 당하죠. 고등학생일 때 7년간 감금되었죠. 방에 네. 뭐 아이도 났어요.
네.
근데 거기서 탈출을 해요. 하는데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게 질문을 심하게 했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그 조이가 대답하기에 힘든 질문들이었죠.
네.
거기서 새아빠에 대한 걸 아들에게 얘기해주는 이런 질문들. 대답하기 너무 곤란한 질문들이죠. 그 질문들은 사람들이 호기심하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녀에게 질문을 했지만 조이는 그 질문 자체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죠.
네.
철저한 약자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세월호 사건 누구 보상금, 인양비용 이런 거 계속 말하니까 네. 상처받죠. 그 부모님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뭐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뭐 학교폭력이나 가정 내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학교폭력은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들도 애들 요새 안 때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왕따 뭐 이런 것도 심각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학교 폭력은 그래도 예전보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애들이 네. 이제 맷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좀 맷집이 있으니까.
맷집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작가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정말
필요 없는
네.
힘.
네, 네.
저는 오히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뭐 아이를 때리거나 이러진 않지만
네.
부모님들의 기대 때문에 애들이 고통받죠. 그래서 가정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환경을 부모님이 만들죠.
네.
부모님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의리다 이거에는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갑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면
네.
어떤 부모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환경이 설정이 되고 미래가 설정이 되잖아요. 어떤 지역적인 제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남쪽에 가면 노갈레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멕시코, 마을의 반은 멕시코고 인구가 적은 조금 소도지 인구 반은 멕시코고 반은 아리로나주나주에 속해 있어요.
네네.
이 사람들은 문화도 같고 조상도 같고 뭐 음식도 다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1년, 1년 소득이 미국 쪽에 속해 있는 데는 3만 달러고 멕시코 쪽은 만 달러예요. 이건 뭐냐면 정치적인 환경이죠. 이렇게 환경이 생활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힘들지 않게 고통받게 해주려면 부모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도 저 자신도 그냥 잘한 부모였나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잔소리 안 하기. 이 잔소리는 아주 함축적이에요. 잔소리에는 기대, 요구,
네.
부모가 화난 상태, 야단치는 거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너무 저는,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잔소리를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저는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누군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정미 씨가 따뜻한 작품 한 편을 소개합니다.
네. 신영복 선생님 얼마 전에 네. 이제 1주년
예.
추모 기간이 있었는데요.
네네.
신영복 선생님의 저서 담론 중에서 버섯들이 주인공인 짧은 일화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누군가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네, 고 신영복 선생의 저서 담론의 한 부분입니다. 남정미 씨가 버섯과 인간을 김세라 작가가 버섯의 친구 역할을 맡아서 저와 함께 읽어드리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지팡이로 버섯 하나를 가리킵니다.
저 잘 봐. 이거 독버섯이야.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버섯이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야, 내가 독버섯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였다니.
쓰러진 버섯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다른 버섯이 친구 버섯의 어깨를 받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건 식탁 위의 이야기고 인간의 논리야. 넌 내 친구야. 넌 저 사람들 먹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나랑 친구하려고 태어난 거야.
와, 버섯 친구 고마워요. 역시 신영보 선생님의 시각은 이러시군요.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면서도 아 그렇다면 나는 그런 친구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김세라 작가는 어떠셨어요?
이 조건 없는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의심하지 않는 관계,
네.
또 관계의 품목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편이 되지는.
내 편.
맞아요.
친구.
여기 딱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어깨를 받쳐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쓰러지는데. 저는 이 책, 이 그 담론에서도 읽었지만, 네. 그 최근에 김제동 씨가 쓴 그런 적 있으신가요인가? 이 책, 최근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적 있으시죠? 그 책에도 요거 설명을 해주면서, 당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각,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네. 버섯의 시각으로 당신과 나란히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네네. 예. 자, 김세라 작가의 애청곡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도시 생활에 지쳐서 뭐 도시에서 많이 지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고 그 결정은 나의 의지.
네.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요.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이렇게 노래 한 곡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엘튼 존이 부르는 Goodbye Yellow Brick Road. Goodbye Yellow Brick Road 엘튼 존이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김세라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나눠볼 주제는요. 인간관계를 통해 돌아보는 나의 역사입니다.
왜 흔히들 아, 나 정말 성공할 거야. 아, 나 진짜 잘 살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물어보면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어떤 게 성공하는 건지 각자 다 다르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상상? 망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세라 작가께서는 가장 성공한 삶, 잘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일까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친구인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런 거?
네.
그런 친구를 잘 사귀고 그 친구와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사람? 그래서 오랜 친구가 많은 사람들 있죠? 네. 오래된 친구.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헌신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닐까 싶어요.
오랜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가족이나 친구나 그 누군가가 저를 떠올렸을 때 아,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정미 씨는?
저도 그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시각이 제가 잘 살아왔는지를 가늠하게 될 것 같아서요.
네.
나중에 아 진짜 정민 씨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쉬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그런 황천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자, 상처를 치유하려면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좀 살펴보고 인간관계를 분류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김세라 작가가 제시하는 분류 기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준 세우고 뭐
네. 리스트 체크하고.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이게 또 저의 대표적인 체크 리스트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세 그룹으로 일단 나눠요.
어허.
첫 번째는 만나면 편한 사람.
네네.
두 번째 그룹은 만나면 긴장하게 되는 사람.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세 번째 그룹은 뭐 별로 신경 안 쓰이는 사람.
아.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뭐 주고받은 영향이 별로 없어요.
뭐 있으나 마나 별 그렇죠. 특별한 영향이 없는 예. 사람들.
이거를 노트에 쓰면서 이름을 막 써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만나면 편한 사람을 세 그룹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나면 아 둘이다. 만나면 재미있는 사람. 네. 또 하나는 만나면 유익한 사람.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친구는 유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만나서 편한데 유익하기까지 한 거예요.
어허. 이거랑 이거랑.
네.
그냥 편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나음에게 되고 싶은 친구도 우리 만나서 나를 누가 유익하게 생각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편하면서 유익한 사람이 최고다.
물론 재밌는 사람도 옆에 계속. 그러니까 이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는 이 두 부류는 계속 오랫동안 옆에 두고 그 사람과의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뻔을 두지 말고.
예, 만나면서 재밌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미 씨 좋아해요.
네. 아우 저는 진짜 밖에 연병장 뒷바퀴 반으로 친구들이 쭉 서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만나면 긴장하게 되는 사람 있죠?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거는 세 부류로 또 나눠볼게요.
아,
첫 번째는 만나면 긴장하게 되는데 배울 게 많은 사람.
아, 괜찮네요.
네. 또 만나면 긴장하는데 내가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
세 번째는 만나면 긴장하게 되는데 그냥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맞아요.
저는 이 3번 사람은 이제 아까 제가 끊으라 그랬잖아요. 네네. 끊어야 될 사람이고.
아하.
두 번째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이거 약간 좀 슬프죠. 네. 내가 도움을 이거는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편하면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내가 도움을 다 받고 나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버려야
될까. 그리고 첫 번째 배울 게 많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아마 그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내가 되면서도
이 사람은 긴장하고 또 뭐 아마 이 사람은 앞에 편하고 유익한 사람보다는 조금 성질이 깔깔한 사람일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이 사람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만나면 긴장하게 되지만 배울 것이 많은 사람도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이것을 구별을 해놓으면 편하고 좋아요.
만나면 편한 사람, 만나면 긴장하게 되는 사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말씀대로. 예.
근데 이 인간관계를 분류한다는 게 약간 좀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밑에 시침이 붙이는 거잖아요. 얘는 1등급, 얘는 2등급, 이렇게. 근데 좀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그 청년들 모아놓고 하는 강의를 봤는데요.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맥 쌓고 뭐 스펙 쌓고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상대방도 당신을 인맥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와 정말 되게 놀래. 나 구영희 선생님 내 인맥이잖아. 되게 잘나고 너무 배울 게 많은 멋있는 여자야. 근데 나에게만 인맥이고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인맥이라고 생각할까라는 거에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게 만들고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 드는 이런 인간관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가장 좋죠. 다 잘 지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근데 참고 만나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장단점.
네.
그래서 분류 작업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라든가 제가 쓴 책은 사실 보면 어느 정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막 도덕적이고 원칙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큰 죄가 된다는 생각은 좀 안 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또 우리는 뭐 그 우리가 뭐 국회의원에 나갈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양심의 가책 없이 분류를 해보는 건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런데 작가님 왜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뭐 오해로 소중한 사람하고 틀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영원히 좀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된 상담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됐는데
네.
이분은 상담을 하러 오신 건 아니었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들으러 온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 강의는 그렇게 어린애들은 안 오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남자 대학생이 왔었어요. 이 대학생 생각이 아직도 계속 나는 거는 이렇게 어린 남자 대학생이, 뭐 어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는구나 그런 거. 끝나고 쭈삣쭈삣 하면서 그 대화를 청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면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죠.
네.
그런데 그 사귀는 남자가 자기 친구인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애인을 뺏은 거란 마찬가지죠. 상처가 엄청 심했대요. 이건 뭐 이 배신감에 여자친구가 떠난 것보다도 친구에 대한 배신감?
그게 더 컸.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잃게 된 거죠. 친구도 잃고 여자친구도 잃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뭐 술과 뭐 보이잖아요. 그림이. 몇 날 며칠을 술 마시고 울고 또 주변 친구들은 뭐 같이 막 얘 욕해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며칠을 그 진탕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보인 거죠. 집이 지방이었고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원룸은 아주 뭐 발들여놓을 틈도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돼.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자괴감들 있잖아요. 그 자괴감이 뭐였냐면 걔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였죠. 걔는 뭐 부모님도 나보다 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통장은 빵꾸가 났고 그동안 부모님한테 데이트하느라고 자꾸 돈을 달라 그랬고 그다음에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다니던 학원은 뭐 결석 많이 했고 내가 너무 사랑에 올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제일 먼저 내가 뭐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대청소를 했대요. 싹 청소를 해서 창문도 다 닦았대요.
네.
천장까지 닦았대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학원을 다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대요. 그렇게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야. 한 달이 되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가 있었대요.
여자친구를 뺏어간 친구를.
그래서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둘이 사귀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오래가지 못하던데.
어떤 조언을 주셨어요?
사람을 안 잃은 거죠. 저는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운 구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아주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구체적인 계획의 실전 방법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줬어요. 네. 뭐 메모하고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네. 한 대의 잘못으로 사람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해법에 대해서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에 담긴 김세라 작가의 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형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원상복구된다. 수해나 화재로 인해 파괴된 현장을 보면 너무 참혹해서 과연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몇 해가 지나면 분명히 더 좋아지거나 그전의 모습을 되찾는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에게 남은 상실의 기억은 회복된 외형과 상관없이 오래도록 상처로 남는다.
우리를 힘들게 했거나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상황은 대부분 외형적인 것들이다.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복원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그저 방치했기 때문에 온 결과다. 그때 그 일이 지금의 대가를 치를 만큼 중요했던가를 생각하면 그건 아니었다라는 답을 내리게 될 것이다.
순간의 무심함과 이기심으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잘못은 나에게 더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큰 후회와 진한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담을 것이 없다면 새로 담은 물은 다시는 엎지 말자.
네, 뭐 인간관계가 정말 누구와도 다 잘 굴러간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한때의 잘못으로 후회스럽고 또 아쉬운 그런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고 화해를 청한다면 물론 그런 과정이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화해가 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과.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은 멋지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네. 조건이 근데 있어야 돼요. 네.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아하.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아하. 내가 하겠다. 걔가 먼저 전화를 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거. 아하. 그런 조건 없이 아하. 방법은 지금 당장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당장 만나는 거예요. 생각을 네. 하면 또 못해요. 만나서 대화할 때는 지난 일을 그 일이 이렇게 됐고 이런 일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냥 네가 없는 동안 나는 외로웠다. 그 공백이 나는 힘들었다. 이런 말.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또 결국은 이해와 용서라는 따뜻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저는 사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방문한 게 있어요. 1970년 12월 7일 역사적인 사과가 이루어졌죠.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 국민의 10%, 그러니까 300만 명이 유태인이었대요. 네. 그래서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가 가장 잔인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폴란드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여기 있잖아요. 빌리 브란트는 2차 대전 후 독일 정치인으로서는 폴란드의 첫 번 방문을 한 거죠. 네. 사실 폴란드 국민에게 독일은 어떤 의미였겠어요?
무서운 종족을 살육한
공포, 그렇죠. 뭐 이런. 빌리 브란트 총리는 가서 바르샤바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섰어요. 그때 마치 비가 내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거기 무릎을 꿇었어요. 네, 네. 자, 이거를 보고 폴란드 국민들은 막 울면서 독일은 이제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진정한 사과를 네. 읽은 거죠.
이렇게 멋진 사과. 이런 사과를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진실을 바로 세우듯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미 씨,
네.
서평가로서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오늘 이 책 어떠셨어요?
저는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보내면 그 뒤에 사랑이 들어오는 시간이 생긴다라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떠나보내고 나의 다시 또 들어오는,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가는 문장이 있어서 밑줄을 좀 그어왔는데요.
네.
살짝만 읽어드릴게요. 나이든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 그 나이가 된 사람에게는 인생의 깊이가 자리한다. 그는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며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와 지켜내느라 애를 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네.
그걸 용서하는 그런 대인배가 되었고 네. 그로 인해 상처도 떠나보내고 그 시간에 새로운 사람의 사랑을 올려놨겠지요.
네. 네. 시련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저희가 만약에 두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보고 나이를 먹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전혀 상처와 누구랑 친구할래 저는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하고 친구를 하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상처를 안 주고 위로해 줄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끝으로 상처를 떠나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오래 살았죠. 그래도 두 분보다는. 상처의 경험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서
네.
고뇌 없이 해맑은 얼굴보다는 깊고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치유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너무 추상적이면 안 돼요. 뭐 어떻게 살래? 그럼 저요 행복하게요. 이거는 안 되고
네.
아주 유치할 정도로 구체적인 방법. 그걸 택해서 실천을 하고 지속적인 실천이 자신의 습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두 시간 동안 우리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또 심리 처방전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신 김세라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미 씨 2부 퀴즈 정답이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 보험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사람 보험입니다.
네. 사람 보험 많이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0년 뒤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N 미래 포럼의 박영수 교수와 함께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라는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 팔로잉 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정민 씨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